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리미어 필드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윈도우즈 10이 발표가 되고 벌써 한 대략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해서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기업 내에서는 여러 가지 뭐 호환성 검토라든지 뭐 안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윈도우즈 10을 배포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그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 도움이 되실 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그 생각보다 빈자리가 많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오늘 뭐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얼마나 계세요? 오신 분들에 비하면은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윈도우즈 10입니다. 윈도우즈 10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많은 매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한그 운영체제 중에서 가장 그뭐그 강력하고 보안에 강화된 뭐 이런 운영체제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장표에서 표현을 해주듯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해서 태블릿에 거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PC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제 공동의 여러분들이 몇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시든 또는 어떠한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든 공동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을 하면서 하나의 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가장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윈도우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와 연관된 것이 가장 그 사용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반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윈도우즈 10 하면 가장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윈도우즈 8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8을 발표를 했었을 때의 일반 사용자들이 UI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셔가지고요. 윈도우즈 10에서 다시 부활된 뭐 시작 메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윈도우즈 7을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윈도우 8을 쓰시는 분들 또는 윈도우 8.1을 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친숙하게 윈도우즈 8에 접근이 되실 거라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 우리가 화려하게 많은 윈도우즈 8의 기능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윈도우즈 10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윈도우즈 10의 이러한 기능들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화려하고 멋진 형태로 그러한 새로운 기능들을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늘상 하고 있는 작업에서의 그런 어떤 것들에 다 녹아 있어서 뭐 친숙하게 이런 것들이 잘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그 윈도우즈 7을 아직까지 기업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윈도우즈 10이 지난 7월 29일 날 발표가 되었고요. 윈도우즈 7의 정식 그 기술 지원 종료일이 2020년 1월 14일이라고 봤을 때 오늘 날짜부터 카운트를 해서 예, 1352일의 기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쯤 그 많이들 새로운 운영체제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배포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호환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더 걱정이 되시고 뭐 염려가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 배포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윈도우즈 10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운영체제 제공에 대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10을 발표를 하고 나서 다음 버전의 운영체제는 없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들어보셨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는 더 이상 새로운 하나의 제품으로서의 발표가 아니라 그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사용자분들이 많이들 느끼실 수 있는 기능이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보안 패치나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제 제품의 형태가 아닌 업데이트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개인 사용자와 기업 사용자 간 뭔가 좀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를 하는 이 모델에서 우리는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뭔가 특별한 작업 없이 새로운 윈도우즈를 쉽게 접하고 쉽게 사용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모델 형태가 그런 어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모델이 아니라 철저히 어떤 그런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일반 사용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최신의 OS를 제공받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기업 환경에서는 말하자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데이트, 즉 그런 어떤 OS 제공업체의 컨트롤이 아닌 우리 기업 환경에서의 철저한 통제와 또는 계획에 의해서 배포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한 환경을 가져가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어떤 하나의 보안 패치만 하더라도 기업 환경에서는 단순히 그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업 환경에서는 뭐그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버니 또는 뭐 시스템 센터니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철저히 그 IT 엔지니어의 계획 하에 뭔가 그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을 호환성 검증이라든지 테스트를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나면 뭐한 달에 정기적으로 또는 뭐몇 개월에 정기적으로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패치를 내리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그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와 기능 업데이트를 같이 하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일반 사용자를 위한 항상 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최신의 형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커런트 브랜치라고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윈도우즈 10의 전 에디션, 즉그 윈도우즈 10홈 버전, 윈도우즈 10뭐 프로페셔널 버전, 에듀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전 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커런트 브랜치의 환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조직 내에서 이 커런트 브랜치의 환경이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커런트 브랜치에서 조금 더 계획된 그 기업의 IT 관리자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모델인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표현 자체가 그러한데요. 이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모델 자체가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IT 엔지니어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모델을 지원하는 버전은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 버전부터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롱텀 서비스 브랜칭, 프렌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를 의미를 하냐면, 일반적인 윈도우즈에서 최신의 상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IT 엔지니어에 의해서 4개월 또는 8개월 지연된 업그레이드를 가져가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은 윈도우즈의 기능 업데이트 내지는 이런 업데이트에 대한 민감한 시스템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들에서 사용하는 ATM 기기들 아시죠? ATM 기기들이 보통 윈도우즈 OS들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요. 해당하는 윈도우즈 OS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예 이제 네트워크 자체도 아예 망 자체가 아예 분리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IT 관리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변경 사항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관리가 되어지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한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최장기간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버전들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LTSB 버전의 OS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의 OS 이미지와는 아예 따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 LTSB 버전을 따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LTSB용 아예 이미지를 별도로 가지고서 OS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설치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10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엣지라든지 아니면 유니버셜 앱이라든지 스토어 이런 기능들이 빠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간단해 보이는 윈도우의 형태로 설치가 되어져서 이러한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OS를 하나의 프로덕트로 보지 않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전체의 에디션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 업데이트 수준에 대한 것을 서비스적인 관점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최신의 기능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느냐, 또는 조직의 어떤 계획된 기반 하에서 적용을 하느냐, 또는 이런 주요 시스템들이나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이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통제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로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적인 관점에서의 업데이트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해내면 엔지니어링 팀에서 제품을 개발을 해내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적절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적절히 테스트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절히 여러분들은 윈도우즈의 인사이더 프리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참가자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제품이 릴리즈 되기 전에 새로운 기능들이나 새로운 업데이트들을 받아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시고 또 저희 쪽으로 피드백을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내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적절히 어느 시점이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의 제품으로 나오면서 커런트 브랜치를 통해서 실고객들에게 제공이 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커런트 브랜치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윈도우즈 에디션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제공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커런트 브랜치라고 하는 현재 버전의 최신의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조직 내에서는 적절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적절히 어떤 분류를 해서 우리 조직 내에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어떤 리듬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하나의 방향이긴 하지만 이것이 꼭 이러한 형태로 회사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기는 조금 그렇고요. 완전히 매칭하시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로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듬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적절히 이 버전이 되었을 때 우리 조직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해서 추가 적용하고 하는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 윈도우즈 그 10이 이 윈도우즈 OS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 자체가 기존의 OS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이런 뭐 커런트 브랜치라든지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라든지 LTSB라든지 이런 좀 생소한 용어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런 실제로 그 기술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론 형태로 이런 시점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커런트 브랜치의 상태와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의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에디션의 윈도우가 커런트 브랜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홈 에디션을 포함해서이고요. 자,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부분은 아마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제어판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는 체크박스가 생기게 되고요. 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연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시게 되면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그 4개월 그다음에 그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4개월, 8개월 뭐 이런 형태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연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물론 이제 개개별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뭐 도메인 환경을 쓰고 계실 때 그룹 펄러시를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컨트롤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프로페셔널 이상의 버전을 쓰시면서 디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기능을 쓰신다라고 한다면은 커런트 브랜치 포 이미 여러분들의 그 운영 체제 수준이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의 형태로 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와 LTSB 운영체제에 대한 비교인데요. 자, 이 부분은 잠깐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예 윈도우즈의 UI 자체가 같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렇게 그 거의 앱이나 뭐 엣지, 뭐 스토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이게 LTSB 버전용 그 윈도우즈 10으로 설치했었을 때의 화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보여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설치한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가지는 서로 이제 비교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엣지와 유니버셜 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윈도우즈의 기능 업그레이드 부분이 엣지 또는 유니버셜 앱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이제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이런 윈도우즈의 기능 확장을 많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예 그 OS 자체에서 기능을 디저블 시켜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버전들을 다시 뭐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전환이 가능한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OS를 아예 따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 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런트 브랜치나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는 뭐 동일한 그 IS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윈도우즈 예. 어떤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윈도우즈를 서비스적인 형태로 기능 확장을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그 윈도우즈를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뭐 각 버전을 다 막론하고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싹 다 지우고 새로 설치하는 방법 제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와이프 앤 로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모두 다 지우고 새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아마 그 뭐 개인 사용자들 또는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 이런 어떤 OS를 제공하는 방법 또는 이제 배포하는 방법을 달리들 사용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와이프 앤 로드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윈도우즈 10 또한 이 와이프 앤 로드를 통해서 윈도우즈를 배포하는 방식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기존 방식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다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즈 어세스먼트 디플로이먼트 툴킷이 윈도우즈 10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뒤편에서 데모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라는 방법이죠. 이런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방법은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15년 7월 29일에 윈도우즈 10을 발표를 하면서 출시 후 1년 동안은 윈도우 7 이상의 사용자는 운영체제를 윈도우 7 이상의 사용자는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미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말씀하시기를 많은 분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자체는 실제로 그 기존의 운영체제에 있던 환경이나 데이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운 운영체제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라는 개념인 건데 사실 윈도우즈 10으로 가면서는 기존 버전의 운영체제를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하고는 좀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윈도우즈 10의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기능은 이전 버전의 운영체제의 버전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뭐 시간도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요. 직접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몇몇 분이 자꾸 웃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윈도우즈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뭐 윈도우즈 10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윈도우즈 8에서 8.1이 제공되면서 아마도 그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이미 그 운영체제 기능 업그레이드를 이미 수행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윈도우 10에서 적용을 했고요. 자, 또한 이 기능을 여러분들의 조직 내로 가져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그 조직 내에 배포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뭐 MDT 툴이라든지 또는 뭐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기존의 운영 체제 이미지에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얹어서 업그레이드를 인플레이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방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조금 좀 다른 표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10은 뭐 제가 현재 설치한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구매한 뭐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그 우리 회사로 가져와서 우리 회사용 업무 시스템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환경일 때 그런 회사에서 회사용 업무 시스템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각종 회사에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여러 가지 설정들 또는 이런 설정들을 직접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추가적인 설정들을 말하자면 리이미징 하는 작업 없이 제공을 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윈도우즈 10용 그 어세스먼트 디플로이먼트 툴킷이라고 하는 제품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기능 자체가 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는 배포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도구들을 제가 표현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저기 맨 아래 보이시는 이미징 앤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CD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실제로 이 윈도우즈 ADK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게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 운영체제 배포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패키지, 제품, 기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는 거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밑단에 이 윈도우즈 ADK를 통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도구가 지금 제가 다 표현을 해놓지는 못했지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아실 것 같으네요. 고스트 제품 많이 아시죠? 예, 고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설치한 OS 그대로 떠가지고 다른 시스템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고 이런 작업들 많이 하고들 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뭐 말하자면은 그 IT 엔지니어가 여러 대의 PC를 한꺼번에 쫙 설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일일이 CD 놓고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거의 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PC 하나에다가 OS를 설치를 하고 그 OS에다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에서 사용하는 세팅,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세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그냥 하나로 이미지를 뜨는 거죠. 이미지를 떠서 똑같이 그냥 이 시스템에다 갖다 붙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쓰시게 될 텐데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X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X 기술 또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ADK 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잘 사용을 해서 뭐 배포 프레임워크에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익숙하게 들어보시지 못하셨더라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윈도우즈 ADK 4, 윈도우즈 10용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보시게 되면 이러한 툴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 고스트를 대체하는 그런 솔루션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배포에 대한 부분은요. 이 이미지 X를 가지고서 배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예전에 제가 실제로 그 모 금융사에서 그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윈도우즈 10 이전이니까 윈도우즈 7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윈도우즈 7을 디플로이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금융권 전체에다 배포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운영체제는 하나지만 그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지는 하드웨어 모델이 어느 회사든지 간에 하나의 기종만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없으세요. 그렇죠? 예, 뭐 그 단일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일 회사의 제품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드웨어가 들어오는 뭐 주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몇 가지 이상의 모델은 될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다양한 하드웨어에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이제 다양한 환경에다가 OS를 이미징을 해서 제품을 배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스트처럼 그 하드 디스크에 어떤 섹터 기반으로 딱 떠서 다른 제품에 그대로 갖다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제가 그때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그 모든 제품들에 대한 미디어를 만들어서 직접 이제 고객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었었는데,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았었던 게 뭐냐면요. 공부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스로 공부해서 이거를 작성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온 그 1년 뒤에 다시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그분들이 제가 만들어 드린 그 이미지 파일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고스트를 구워서 다시 쓰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제대로 제가 일을 못하고 온 셈이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받은 피드백은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그 OS를 다시 고스트로 구웠지만, 모델별로 그 OS 이미지를 USB로 주렁주렁 들고 다니자니 너무 힘드네요. 다시 옛날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처럼 USB 하나에 여러 모델 지원할 수 있는 미디어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다시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고스트는 그렇게 동일한 하드웨어 사양일 때 찍어서 그렇게 동일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 X라고 하는 기술은요. 이런 어떤 섹터 기반으로 딱 찍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즈의 이미지 자체를 파일이나 폴더 베이스로 추출을 해서 이미징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다가 별도의 어떤 이제 드라이버 인젝션이라든지 필요한 세팅에 대한 인젝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레이어 단계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를 그대로 딱 찍어서 그대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하드웨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이제 단일 이미지의 형태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여러 OS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지시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그런 이미징 기술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X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 윈도우즈 ADK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릴 부분에 단순히 그런 어떤 이미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미징을 또 세련되고 고급화된 어떤 미디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플로이먼트 디플로이먼트 툴이라든지 툴킷이라든지 또는 시스템 센터를 통해서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MDT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10도 별 변화 없이 윈도우즈 10의 그 배포를 당연히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배포 차원에서는 시스템 센터의 경우에는 시스템 센터 2012부터 그 윈도우즈 10의 배포를 지원을 합니다. 혹시라도 뭐그 시스템 센터 2007을 사용하고 계시는 회사가 있으시다면 그 윈도우즈 10의 관점에서는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2007도 지원을 해요. 근데 그 배포 OS 배포 차원에서는 적어도 2012 이상을 쓰셔야지만 OS를 배포하실 수 있는 기능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두 단계, 그러니까 두개 레벨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배포 프레임워크 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배포 툴킷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 하단에 있는 부분이 커버리지 되는 부분이 ADK를 통해서 커버리지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가에 있는 부분이 별도로 MDT 2013이라고 하는 툴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ADK와 MDT를 별도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게 되세요. 자, 이게 이제 배포에 대한 구성 요소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배포에 대한 구성 요소를 어떠한 형태로 배포를 하겠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 라이터치 인솔레이션이 되겠다, 뭐 제로터치 인솔레이션이 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윗부분부터는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를 가져가실 때는 당연히 윈도우즈 7 이상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물론 뭐 이미 그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사항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뭐 중요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안전하게 백업을 받아 놓으시고 항상 그 OS에 어떠한 작업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대비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따로 뭐 아까 보여드렸었던 배포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시스템 센터나 또는 MDT를 통해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해 가시는 방법 또한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 여러 이제 검증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인터넷을 통한 그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배포 프레임워크를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배포 패키지를 얹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이 당연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단히 UI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MDT와 시스템 센터 2012에서 보여드리는 이제 화면입니다. MDT를 통해서 배포하는 모습은 잠시 뒤에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지원되지 않는 시나리오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적인 변경. 당연히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뭐 윈도우즈 2고나 VHD를 위한 방식이라든지 또는 바이오스에서 UEFI로 변경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의 뭐 파티션을 예를 들어서 C드라이브를 뭐 몇 기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뭐 어떤 모양새로 파티셔닝을 바꾸고 싶다 이런 형태에서는 당연히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운영체제를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디플로이먼트 방식에서의 얘기인데요. 앞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거의 최소한의 업데이트로 윈도우즈 10의 배포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던 작업들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한 그 윈도우즈 10용 뭐 그 어세스먼트 디플로이먼트 툴킷을 적용받으시어 새로운 기능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통적인 배포 방식에서의 커다란 어떤 차이점은 뭐 눈에 보여지는 점은 특별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그 뭐 네 뭐 시스템 센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MDT의 경우에도 MDT 업데이트 1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 것 외에는 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툴들을 통해서 모두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어떤 이제 프로세스적인 차원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에 대한 서포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핵심은 관리 차원에서는 2007부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배포 차원에서는 시스템 센터 2012부터 윈도우즈 10의 배포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MDT 2013의 경우에는 업데이트 1을 통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MDT는 OS 배포의 개념인 것이지 어떤 이제 매니지먼트적인 개념이 아닌 거기 때문에 배포 차원에서는 2013부터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같이 구현을 하느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서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함께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된 게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 디플로이먼트 워크벤치는 지금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반드시 서버에만 설치가 되어지는 그 제품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그러니까 MDT 2013 업데이트 1 하시게 되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제품을 설치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제품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Assessment and Deployment Toolkit이라고 하는 제품을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윈도우즈 10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10용 ADK를 설치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DT 2013을 설치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고 나면 제가 미리 몇몇 가지 구성들은 조금 해 놓았는데요. 설치를 해 놓게 되게 되면 디플로이먼트 워크벤치라고 하는 콘솔을 통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디플로이먼트 워크벤치에 먼저 시작을 했었을 때에 만약에 이 디플로이먼트 워크벤치 콘솔 자체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디플로이먼트 워크벤치를 실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들이 미리 여러분들이 인스톨이 안 되었었을 때 그러한 선행 조건들에 대한 설치를 먼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콘솔을 실행했었을 때 나타나니까 빠져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해당 뭐 ADK를 다운 안 받아서 설치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ADK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하시고요. 뭐 추가적인 다른 컴포넌트를 안 깔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컴포넌트를 깔아서 미리 설치를 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콘솔이 시작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 이 디플로이먼트 쉐어라고 하는 그 요 트리가 저처럼 이렇게 확장이 기본적으로 되어지시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도 맨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새로운 디플로이먼트 쉐어에 대한 부분들을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디플로이먼트 쉐어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나서, 자, 저는 지금 하나의 그 디플로이먼트 쉐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쫙 확장이 되는 건데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디플로이먼트 쉐어를 만들고 이 새로운 디플로이먼트 쉐어의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고요. 뭐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 2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잘못 넘어갔는데요. 자, 이 부분은 디플로이먼트 쉐어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징을 한 OS 이런 부분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실제로 배포를 하면서 이 디플로이먼트 쉐어가 배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배포 포인트가 되려면 당연히 네트워크 쉐어를 통해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쉐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이렇게 승인 공유로 UNC 패스를 만들어 주는데 앞에서 만드신 그 폴더의 네임하고 보통 디폴트로는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적절히 폴더의 네임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시 이름과 설명을 적절히 주시면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쉐어를 넥스트만 누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는 만들어 놨으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MDT 디플로이라고 하는 디플로이먼트 쉐어 포인트를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제가 C 드라이브에 생성을 해놨는데요. 이 C 드라이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MDT Deploy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무수히 많은 서브 폴더 형태처럼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전 슬라이드에서 그 배포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미지 X라고 하는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이미지 X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깔아놓으신 OS를 우리가 이미지를 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하나의 WIM 파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MDT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잘 생성을 해 놓으신 그 윔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배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첫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뭐 오프라인 USB 미디어로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방금 전에 보셨었던 배포 포인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포인터로 잡아서 네트워크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쉐어가 제공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임포트해 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DT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폴더 계층 구조가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아웃오브박스 드라이버, 패키지, 뭐 태스크 시퀀스 뭐 이런 모양새의 폴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운영체제를 설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VD 패키지 이미지를 가지고 OS를 설치를 한다 치면 OS를 설치를 했죠.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나한테 필요한 추가적인 설정들 또는 나한테 필요한 어떤 이제 장치 드라이버들 같은 것들 또는 뭐 추가 설정 같은 것들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설정이 다 되어지고 나서 뭐 윈도우즈가 다 올라왔을 때 뭐 이런 배치 파일 같은 게 실행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전체로 합쳐져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컴퓨터에 쏙 내려갔으면 좋겠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S를 설치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하나의 레이어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레이어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는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는 안 깔아도 되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적절히 스킵을 해도 하나의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운영체제를 한번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DT 벤치마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항목들을 하나씩 다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시게 되면 임포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임포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할 때 자, 어떻게 운영체제를 임포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셋으로 가겠느냐, 풀셋 OR 소스 파일로 가겠느냐, 아니면 커스텀 이미지 파일로 가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DVD에 갖고 있는 그 윈도우 소스 있죠. 그 윈도우 소스를 그대로 임포트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항목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 X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커스텀 이미지 환경을 이미 윈 파일로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 윈 파일이 여기 커스텀 위임을 통해서 아마 임포트가 되어지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이미지 파일을 하시게 되면 찾는 파일 자체가 이렇게 확장자 윈이라고 하는 파일을 찾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풀셋 소스 파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있는 소스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찾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PC의 D 드라이브에다가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이렇게 갖다 놨고요. 루트 폴더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X64 버전이다. 그래서 넥스트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두 개를 임포트를 시켜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홈 에디션과 윈도우즈 프로페셔널 버전 두 개를 다른 방법 아니고요. 똑같이 풀셋 이미지의 형태로 그냥 임포트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가 잘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적절히 여러분들의 그 PC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드라이버 파일들, INF 파일들 있죠. 보통은 드라이버 파일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드라이버 파일을 가지고서 여기다 단일 이제 전부 다 추출을 해서 이쪽으로 임포트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층적으로 이걸 다 넣어준 다음에 하나의 그 미디어로 감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나의 미디어로 감쌌을 때 말하자면 그 타겟 시스템에 내가 그 미디어를 꽂게 되면 그 타겟 시스템에서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드라이버들을 가지고 적절히 윈도우즈를 로딩하는 그런 형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운영체제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 패키지 이러한 부분들은 생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태스크 시퀀스라고 하는 이걸 한글말로 표현하면 작업 순서라는 거죠. 작업 순서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 생성을 해두었는데요. 이 작업 순서가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그러면요. 자, 이렇게 new task sequence를 하게 되면 task sequence ID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지금 이 task sequence ID는 이 MDT deployment 벤치 상에서 여기에 보여지는 이 ID 중에서 유니크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win10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더라라고 한다면 뭐 win10 뭐 다음 거는 엔터프라이즈 버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예, task sequence ID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태스크 시퀀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본 태스크 시퀀스에 대한 템플릿을 제공을 하는데 자, 지금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윈도우 배포 시나리오에서는 디폴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스탠다드 클라이언트 배포용 태스크 시퀀스를 그냥 선택하고 디폴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뭐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운영체제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이 태스크 시퀀스 작업을 할 때 어떤 운영체제를 설치를 할 건지 그러면 제가 엔터프라이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아마도 임포트된 운영체제 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운영체제는 아까 앞단에서 제가 임포트한 운영체제 리스트가 리스트업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었더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일단 제가 앞부분에서 만들어 놓은 걸 쓸 거라서 그냥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태스크 시퀀스의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이제 작업 스텝이 되는 거거든요. 작업 스텝. 예를 들어서 자, initialize, validation, state capture, 뭐 pre-install 이런 식으로 쭉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들 작업들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배포 미디어가 배포 미디어를 꽂았을 때 이 배포 미디어가 올라오면서 하는 단계별 단계별 각각의 태스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러한 태스크들을 MDT는 이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트 캡처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PC 환경을 캡처를 떠났다가 그러니까 이 OS 미디어를 갖고서 여기다 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프로파일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 설정을 그대로 다 지워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설정들을 어딘가에다가 카피를 해서 놔놨다가 OS를 깔고 나서 다시 부어주는 뭐 그런 형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스테이트 캡처를 했다가 갠 마지막 단계에서 스테이트 리스토어까지 해주세요. 이 태스크의 단계를 적절히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단계를 무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적절히 뭐 디저블 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이 윈도우즈 10 프로라고 하는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 버전의 운영체제를 이미 먼저 좀 임포트를 해놨고요. 이 태스크 시퀀스 안에 제가 미리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 버전을 배포하기 위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놨으며 별다른 수정 없이 그냥 그 MDT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요거를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C 드라이브 안에 기본적으로 저는 배포 포인트가 MDT 디플로이라고 하는 배포 포인트를 쓰고 있었고요. 이 MDT 디플로이 폴더 안에 가보면 이렇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윈도우 10 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부트 폴더에 가시게 되면 부트 그러니까 윈도우즈 P 부트 파일까지 윈 파일 또는 ISO 파일까지 미리 생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별다른 설정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임포트 OS 하고 그냥 업데이트만 그냥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이 서버 1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배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얘가 PXE 부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즉 클라이언트가 이제 네트워크 부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얘가 막바로 PXE 부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를 이용을 했는데 윈도우즈 서버에 보시게 되면 그 디플로이먼트 WDS라고 하는 그 윈도우즈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그 서버 관리자에서 피처스를 통해서 기능 이네이블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미 부트 MDT에 윈도우즈 프로페셔널 그 부트 이미지 WinP의 부트 이미지를 이미 여기에다가 갖다가 삽입을 시켜 놨습니다. 자, 또한 이한 가지 부분만 더 보여드리면 이 서버에 PXE 부트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준비된 하나의 죄송합니다. 자,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컴퓨터를 PXE 부트를 붙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제가 구성을 한 시스템에 연결이 된 모양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 화면이 보여주는 게 이제 MDT가 구성을 한그 배포 포인트에서의 접속이 되어서 저는 New Operating System을 제공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여지는 이 선택은 그 MDT 서버에 제가 구성을 해놓은 태스크 시퀀스 있죠? 태스크 시퀀스에서 제가 처음에 그 프로를 하나 만들어 놨었었고 엔터를 추가로 만들었었었는데 이렇게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 설치에 대한 태스크 시퀀스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화면이 아까 그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의 태스크 시퀀스에서 보여졌었던 하나하나의 작업 스텝이 보여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컴퓨터 이름을 넣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스테이트 캡처를 뭐 디저블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저블 항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마도 이 화면에서 그 항목 자체가 나오질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름을 뭐라고 할 건지 뭐 윈10 프로라고 주겠습니다. 만약에 뭐 회사의 도메인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더라라고 한다면은 뭐 도메인에 조인하는 과정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지 말고요. 자, 디폴트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유저 데이터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겠다 말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리스토어 또한 저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체제 설치하는 화면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는데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 또한 여러분들이 구성 작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보지 않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비긴 시작을 하게 되면 자, 지금부터는 제가 윈도우즈 아까 그 서버상에 구성해 놓은 디플로이먼트 포인트로부터 OS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컴퓨터에다가 OS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컴퓨터는 사실 OS 이미지가 전혀 설치가 되지 않은 그냥 깡통 VM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였고요. 다만 이제 네트워크 부트를 통해서 PXE 부트를 통해서 그 PXE 부트를 허용하는 서버에 커넥션이 되었기 때문에 부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지금 OS를 배포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러한 그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 배포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어 주시거나 또는 이러한 부분 자체가 뭐 속도상의 이슈 또는 뭐 환경적인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되어 주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런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USB 배포 이미지로 오프라인 이미지로도 생성이 가능하세요.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그 OS에 대해서. 그래서 자, 지금 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버의 입장에서 자, 이 이 서버의 입장에서 네트워크 배포를 쓰기 위해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를 썼던 거고요. 이 MDT 디플로이먼트 쉐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제가 기본 준비를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오프라인 이미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오프라인 이미지에 대한 준비를 새로운 미디어 작성을 통해서 오프라인 이미지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운영체제의 소스 파일을 그러니까 뭐 운영체제 깔고 어플리케이션 깔고 다 그런 구성들을 한 다음에 USB 미디어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법들도 지원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은 제가 대부분의 추가 구성을 하지 않은 거의 기본 OS에 대한 부분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 OS에 대한 배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제가 어떤 부분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하면요. 자, 윈도우즈 10용 ADK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기능을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 윈도우즈 서버 쪽으로 와서 자, 동적 동적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기능을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 자, 설치가 되어지고 나서 윈도우즈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즈 이미징 앤 컨피그레이션 디자이너라고 하는 설치되어져 있는 항목이 보이시죠? 제가 이제 ADK를 설치를 해서 윈도우즈 10용 ADK를 설치를 해서 같이 설치가 된 도구인데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MDT가 실행된 서버에서 같이 실행을 했고요. 이 ICD, 줄여서 이제 IC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ICD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툴의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윈도우즈 10의 배포 기능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프로비저닝의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물론, 프로비저닝의 기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설정 또는 윈도우즈의 에디션 변경 또는 앱 추가, 뭐 드라이버 추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제공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각각의 툴들이나 방법론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ICD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윈도우즈 10이 나오면서 새로이 그 ADK 안에 추가가 된 도구인데요. 이 런타임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포한 이미지 내에 추가적인 어떤 설정 없이 패키지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ICD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대표적인 게 제가 방금 전에 MDT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 버전을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 버전에 대해서 간단히 패키지를 만들어서 뭐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버전을 변경한다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윈도우즈 10 디바이스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장치를 우리 회사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앱 설정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제한 설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설정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초에 리이미징 하는 작업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작업들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한 어떤 패키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 패키지 파일에 대한 뭐 간단한 이메일 전송 또는 네트워크 전송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관리 인프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시스템 센터의 관리 인프라를 통한 뭐 배포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단히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배포가 얼만큼까지 갔나 잠깐만 보고요. 자, 제품 키를 제가 따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키를 넣어라라고 하는 화면까지 나왔네요. 여기에서 제가 데스크탑에 윈도우즈 키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페셔널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 키를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파이널라이즈해서 윈도우즈 프로페셔널이 설치가 완료가 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뭐 설치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서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의 ICD로 돌아와서 자, 새로운 그 프로비저닝 패키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비저닝 패키지의 이름을 저는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보도록 하겠고요. 이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패키지 파일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프로파일 디렉터리에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생성이 되는 이 패키지 파일을 배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큐멘트 폴더 밑에 윈도우즈 이미징 앤 컴필레이션 디자이너 안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패키지가 어느 디바이스를 위한 보통 이제 패키지냐? 저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윈도우즈, 그러니까 뭐 모바일용이나 뭐 IoT 코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윈도우즈 에디션을 위한 것이다라고 선택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패키지는 계속해서 애드온해 나가는 형태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임포트를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자, 저는 그게 아니니까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ICD의 화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런타임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 브라우저 설피케이트 커넥션, 뭐 와이파이 세팅,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세팅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세팅들을 다 담아서 하나의 패키지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중에서 에디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고요. 업그레이드 에디션 위드 프로덕트 키의 항목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변경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용 키를 당연히 넣어주셔야겠고요. 여기다가 쭉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파일 메뉴에 예,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예, 세이브를 하고 익스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를 해서 이 해당하는 패키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IT 어드민이 만든 것으로 확인을 하고요. 자, 이 ICD 이미지를 통해서 만든 패키지의 랭크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뭐랬죠? 패키지가 여러 개가 덮어씌워질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패키지 하나라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지정하지 말고 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키지를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패키지가 사용이 되어질 때뭐 암호를 제공하도록끔 하는 이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요. 또는 아예 이제 디지털 서명을, 그러니까 인증서를 통해서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배포를 할수 있는 방법도 지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패키지가 다 만들어졌고요. 자, 윈도우즈 프로페셔널의 디플로이도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석세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윈도우즈 10의 배포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되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막바로 제가 그 윈도우즈 서버에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된 상태라서 네트워크로 바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서버원에 자, 서버원에 아까 그 프로파일 디렉터리에 저장이 되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다큐멘트 폴더 안에 윈도우즈 이미징 앤 컴필레이션 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고요. 자,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 폴더를 윈도우즈 프로페셔널이 설치가 된 시스템으로 복사를 해 왔고요.
이 파일을 자,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확장자가 보이지 않아서 확장자를 한번 예, 보이도록 보이시면 이 PPKG 파일을 뭐 그러니까 배포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저는 지금 간단히 이렇게 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트워크로 바로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그냥 막바로 실행을 해도 되고요. 또는 윈도우즈 설치 화면에서 그 OOB 화면 아실 거예요. 그 OOB 화면에서 윈도우즈 키를 5개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패키지 파일을 넣을 수 있는 그 메뉴가 팝업이 돼요. 거기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자, 막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제가 기존의 운영 체제에서 에디션 변경을 위해서 OS 이미지를 완전히 싹다 새로 깔고 재설치하는 또는 재배포하는 방법을 쓰셔야 했는데 현재 그 먼저 윈도우즈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일부러 제가 배포를 해놨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다이나믹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런타임 컨피그레이션 형태로의 패키지 파일을 만들어서 윈도우즈의 에디션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윈도우즈 에디션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잠깐 진행이 되어지고 나서 한번 재부팅이 되어지고 나게 되게 되면은 에디션 변경이 완료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곧 잠깐 이 상태에서 얘가 프로페셔널 버전인 것을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프로페셔널 OS 이미지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얘가 프로페셔널 버전이 설치가 된게 맞긴 하거든요. 사전에 보여드린다는 게. 예. 나 지금 재부팅하고 있고요. 이 재부팅해서 에디션 변경된 것만 보고 예,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데모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제 배포에 대한 부분 끝나고 액티베이션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그 윈도우즈 액티베이션 기능은 아까 저처럼 직접 키를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께서는 아마도 볼륨 액티베이션 기능을 이용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통 그 KMS 서버라고 하는 인증 서버가 구축이 되어져 있으실 거고요. 그 인증 서버를 통해서 그 OS들을 배포, 인증을 받고 계실 텐데, 윈도우즈 10의 인증 또한 기존의 KMS 방식하고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직 내에서 쓰고 계시는 KMS 서버가 아마도 뭐2008 또는 2012 서버로 운영 중이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KMS 서버 자체를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로 쓰고 계시는 회사들도 있으실 텐데, 모든 것들이 그 윈도우즈 10 이하 버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을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저기 픽스만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윈도우즈 10의 키를 제공을 하시, 아니, 액티베이션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 윈도우즈 10을 액티베이션 하기 위한 KMS 키와 MAK 키가 필요한 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예, 요키 이전에 KMS 서버가 윈도우즈 10을 액티베이션 하기 위한 레디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픽스를 설치하셔야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뭐 다른 달라지는 기능은 없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윈도우즈 10을 업그레이드 할 때에 이러한 패스로 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적절히 그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든지 간에 보다 더 적합한 방법에 적합한 패스, 적합한 경로로 여러분들 조직 내에 윈도우즈를 업그레이드 해 가실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가장 간단하게 또는 가장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적합한 것인지 또는 이제 리이미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는 아마도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모의 결과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플로이 OS가 다 올라온 것 같고요. 에디션 에디션 업데이트가 컴플리트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실제로 아이고 보시면 여기에서 윈도우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윈도우즈 10 배포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